제13장 내맡긴 것을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시간 1950년 2월 7일 화요일 저녁.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기도. 위형제님, 주여, 당신은 교회의 머리이시오. 교회는 당신의 몸입니다. 고아 없는 것은 오늘 저녁 교회가 머리이신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몸이 머리의 느낌을 갖고 머리의 지배를 받으며 머리의 공급을 받게 하소서. 또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와 같은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자신을 따르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기름 부음이 교회로 하여금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며 당신 앞에서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하소서. 아멘. 땅에서의 교회의 책임은 복음 전파임. 리 형제님, 복음은 주님이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 책임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있습니다. 전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책임이 복음 전파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복음은 개인이 전하거나 몇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님을 교통했습니다. 또 한순간 열심히 있으면 전하고 냉담해지면 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은 사람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열심내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일어나 동역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교회 전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흥왕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복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당시 교회에 내맡긴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을 내맡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몇 사람이 몇십 명이 아닌 전체가 모두 자신을 드려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만일 과거와 같이 몇몇 사람밖에 없거나 심지어 내맡긴 사람이 없다면 결단코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내맡긴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오늘 저녁 먼저 자신을 내맡긴 형제 자매들에 대해 말하지만 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말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을 내맡긴 형제 자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내맡긴 재물에 대해 합당하게 안배하는 것이 약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맡긴 것에 대해 일을 잘못 행하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곧 내맡긴 물건들과 내맡긴 사람과 그의 장래입니다. 현재 내맡긴 사람은 두 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세상에서 상당한 연륜이 있고 직장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며 다른 무리는 아직 공부하고 있는 젊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직 세상 일을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곧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 약간 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곧고 바르도록 여러분이 동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먼저 내맡긴 물건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정자매. 정자매는 학생이고 그의 헌신 용지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미화 3달러와 몇 벌의 옷입니다. 당신 집에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들은 당신이 내맡긴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을 위해 무엇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소유권이 없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옷에 대하여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한두 벌을 팔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느냐고 상의해 보십시오. 당신이 물건을 교회에 드렸고 이제는 교회가 그것을 다시 당신에게 맡기고 위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당신의 물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가난하기를 자원함. 여기에 학생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는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한 자같이 가난하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는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류층에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고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당신과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기를 자원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기를 자원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본래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도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룩해 되는 때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새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남에게 주는 성격을 세움. 우리 사람에게는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기호를 키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습관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얻지 못할까봐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배워서 점차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 배운다면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세워야 하고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리겠다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기를 배우고 모든 것을 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기를 배움. 시골에 내려갈 때 여러분의 옷차림은 시골 사람들 같아야 합니다. 그들이 더러워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들이 검어도 그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시에서도 살 수 있고 시골로 내려가서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시골에 가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아낀다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 가서 감히 그들이 마시는 차를 마시지 못하고 그릇을 사용할 때도 몇 번이고 계속 씻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골에서 사는 것이 피곤하다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데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쓸 것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헌금함. 부모를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당신에게 실제로 필요한 돈이 한 달에 얼마인지 결정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용돈을 잘 계산하고 얼마를 먹고 얼마를 쓸 것인지를 분명하게 계산하십시오. 젊었을 때 당신이 쓸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무엇에 쓰든 사전에 얼마를 쓸 것인지를 계산해 놓으십시오. 학생 때 먼저 각종 비용을 잘 계산한다면 남은 돈 전부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주님 사이에 정한 약속과 같습니다. 만일 부모가 당신에게 더 많이 주었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드려서 내륙의 복음 전파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십시오. 포 자매, 당신의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도록 다시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이러한 헌금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중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자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분의 옷이 있다면 그것들을 익양이나 고령에 보내도록 교회가 안배해 줄 수 있습니다. 각 처에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의 수는 1,300여 명이 됩니다. 양 자매, 당신이 내맡긴 손목시계 두 개는 젊은 자매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목시계가 없는지를 보고 그에게 주면 됩니다. 만일 그 물건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먼 곳으로 보내십시오. 당신 집에 있는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가 없다면 무조건 물건을 사는 습관을 기르지 마십시오.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내맡긴 물건 중에 별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내놓은 물건을 당신이 쓰도록 다시 돌려줍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함부로 돈을 쓰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웨슬리는 재물을 다루는 데서 본이 됨. 존 웨슬리는 그가 주님을 섬기러 나온 첫 해에 쓴 돈이 98파운드였고 10년 후에도 98파운드였으며 30년 후에도 여전히 98파운드였고 죽을 때에도 98파운드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몇천 파운드를 헌금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초기부터 매년 몇십 파운드를 헌금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복음의 개척을 관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좋은 본입니다. 진자매, 당신이 내맡긴 것은 치마 7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치마가 전부 7개라면 그 중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많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맡기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어떤 것이 없다면 당신이 내맡길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최대한으로 전략함. 우리는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쓸데없는 데 쓰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드린 후에 교회로부터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나온다면 그 느낌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돈도 주님의 것이므로 나는 감히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종된 우리가 만일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달라졌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돈을 절약해야 합니다. 예자매, 젊었을 때 나도 요구가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 물건이 다 내 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요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은 배고픈 사람같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있지만 나는 이미 배부른 사람으로서 거기서 먹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않는 자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건을 쓸 때 남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매, 당신에게 남아 돌아가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거니와 돈을 쓸 때 제한이 있어야 하고 낭비하지 말고 꼭 쓸 것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당신이 옷을 짜는 사람이라면 한두 벌을 남에게 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결코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쓸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남에게 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오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날인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서약은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서약을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유형제, 당신의 물건을 어제 한번 보았습니다. 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학생일 때에는 아주 주님을 사랑하다가 일단 사회에 나가면 변해버립니다. 젊었을 때 나는 복권성에 있었는데 당시 모두 66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펜톤 씨와 편지 왕래를 가졌는데 처음 그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바보 자매가 편지로 말하기를 10년이 지난 후에 그 66명 중에 6명이 남아있어도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는 이 말을 받을 수 없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은 일반적인 66명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내가 세어보니까 6명도 안 되는 4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학생이라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절약했습니다. 그때 1전을 절약하면 전도지 100장을 인쇄할 수 있었고 1원을 절약하면 1000장을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이켜볼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원하여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자마자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물건은 살수록 사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마약을 먹을수록 양이 늘어나듯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진심에서 자원하여 헌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레자매, 당신이 맡긴 물건은 반지와 옷핀 두 가지뿐입니다. 장신구를 내놓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틀니를 만들 때 금이나 은을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장신구로 단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영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내맡긴 물건을 팔도록 주는 원칙. 교회가 내맡긴 물건을 처리하는 원칙은 당신이 가서 팔도록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팔아주는 일은 교회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해방하는 말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신을 위해 팔 곳을 찾아주거나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혹은 어느 지방에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 그것을 당신에게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신을 대신하여 팔지 않고 당신을 대신하여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팔고 당신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당신에게서 유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여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기만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칙에 대해 분명하기 바랍니다. 손형제, 손형제의 자매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형제는 주님이 어떻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맡김을 인도하셨는지를 간단하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주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설 형제가 그에게 상해에는 부흥으로 인해 형제 자매들이 모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행동이 있었는데 손형제는 어떻게 느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는 문득 사업하는 사람은 휴거될 수 없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복주에도 내맡기는 진리와 실행에 대해 말하는 7일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일어나서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또한 첫 번째 헌신으로 인해 주님이 그에게서 부흥의 역사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피난하는 여행 가운데서 빛비춤을 받아 즉시 배에서 죄를 자백하여 주여 당신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것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앞뒤에 있는 두 척의 배에 폭격이 있어 1,2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만이 아무 일 없이 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그는 대만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포와 총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 다시 홍콩에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점포를 열려고 하는데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전거 40대와 타이어 50개와 옷감 20필이 있고 남평의 땅 두 필지와 자동차 10대가 있으며 이외에 대만에 자동차 35대가 있고 금 두 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내맡기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것들도 모두 원칙상 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땅이 있거나 점포가 있다면 새로 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평의 땅 두 필지는 팔 수 있고 금 목걸이와 반지도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은금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업 방면에서는 한동안 지난 후에 복권의 형제들과 함께 동역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가 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작은 공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산한 것으로 영리를 삼아야 합니다. 무역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을 뿐 장막을 도매로 파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가장 부패시킵니다. 설령 당신이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여하튼 그 돈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은 무언가 부정합니다. 당신이 무역을 멈추고 다만 생산하는 사업만을 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쓰는 정도를 고려하는 비밀 언약. 사업하는 형제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요한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당신의 재물을 쓰는 정도를 고려하는 주님과의 거룩한 비밀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 씀씀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량에 따라야 합니다. 수입에 따라 돈 쓰는 정도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활 수준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에 관하여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언약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극단적인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재 전쟁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수준을 높여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부패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중요한 비밀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속박하여 앞으로는 함부로 돈을 쓰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비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쓰면 즉시 지출을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모든 장사하는 형제들도 나의 생활 수준을 여기에 동결시키고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높게 정하는가 낮게 정하는가는 주님 앞에서 각자가 헌신한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어떤가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빛비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무 낮게 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정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일단 정하면 최선을 다해 비밀 언약을 지키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보낼 수 있도록 1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학생 형제 자매들은 부모에게 알려줄 필요 없이 스스로 매달 얼마의 용돈을 써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많이 주었다면 그 나머지 전체를 복음을 위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물건 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 특별히 귀한 한두 가지를 골라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럴 때 당신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물건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